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5장은 이제 세 가지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 조사,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숫자를 세고 세서 60만 3,550명. 2장에서는 이제 진 배치하고 행군 순서 잡죠. 성막을 중심으로 12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쭉 진 배치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겠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쫙 퍼져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굉장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레인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레인은 특히 싸움에 나가지 않냐고 영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숫자를 셌지만, 레인은 한 1개월만 돼도 숫자, 남자 숫자를 세어서 2만 2천 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 자손 그 지파별로 또 업무를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이 성물을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하게 하고, 므라리 자손은 수레 두 대에다가 이제 휘장과 또 천막 이런 것들을 싸게 해서 싣고 가게 하고, 게르손 자손은 수레 네 대에 이제 뭐큰 물건들, 기둥이라든가 널판지 이런 무거운 것들을 이게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딱 역할 분담을 줘서 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각각 어떤 역할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부부 관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표 하나 띄워주실래요? 내가 보낸 표. 이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면, 자, 그 부정으로부터 분리를,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이제 이웃에 대한 어떤 죄로부터 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제에 해당되는가, 이 손에 끼친 것의 5분의 1 일을 배상해 주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아내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었을 때에, 그럼 이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부부관계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관계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야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역시 이게 안 되면,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안 되면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이세 가지.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의심이 들었을 때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결혼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부 관계의 다른 외적인, 그러니까 성관계를 철저하게 금하셨죠.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의 성관계는 되지만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사형에 그냥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간부는 남자를 말하고 음부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른 남자 여자가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간통죄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어쩌는가 모를 정도로 지금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동생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또 이 간통죄를 없.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0장에서 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죽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를 비롯을 해서 또 짐승과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남자 여자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죽이라. 근데 이 사형제를 말씀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죠.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죽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뭐 무슨 죽이기를 좋아해서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 너가 왜 악인이라도 너가 죽고자 하느냐, 네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에스겔 18장이나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악인이라도 너가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살기를 바라여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지 죽이기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드러나지 않는 부정까지 하나님 계신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 가정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아내 외도가 의심될 때에 밟아야 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그 아내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는 동안에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습니까? 두렵고 이게 이제 저주거리 되고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분명히 깨끗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의처증이라고 말하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남편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해서 만약에 깨끗하면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행하였으면 이런 절차를 밟는 동안에 그냥 이 넓적 다리가 갈라지고 창자가 썩고 하는 그런 증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제사장이 말하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이렇게 밟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이것을 맹세를 쓴 두루마리를 빤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진짜 만약에 간음했다면 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벌벌벌 떨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남편의 의심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제도는 좀 여성에게 불공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애도 사실이 드러나면 아마도 이 애도 상대자가 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도 함께 죽이라고 아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당시 이제 율법 제1법 시대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춰진 그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불공평하고 가혹할지 모릅니다.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그만큼 외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여전히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걸 얼마나 죄악시하는 것인지 일반 법정에서는 이걸 그냥 간통죄로 없앨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죄악이 만연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배우자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아내에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남편, 다른 여자를 넘보지 말라는 거죠.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 이방 계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잠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이 악하든지 아내 외 요즘은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직장에 아내가 있다 직장에 따로 관계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만연되어 있는 세상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렇고 노아 홍수 직전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지금은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버렸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제재할 가능성이 거의 이제 희박해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9장 9절 보디벨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내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니까 기준이니까 캐논이니까 정경이니까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세상 법이 우리를 기준 삼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법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을 하셨던 거 1장 29절 이하 말씀은 이런 죄를 짓고도 그 죄 짓는 자를 오히려 옳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수 쳐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큰 악인가 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이 큰 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코람대회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남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투도 이렇게 무섭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밖에 왔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그냥 뭐 그렇다는 거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면에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내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이 오직 예수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이혼했으면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혼하지 않고 내가 부부관계로 아직 성립되어 있는데 남편 외에 외도를 한다거나 또 남자가 여자 아내 외에 외도를 한다거나 이것은 철저하게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편의 의심을 남편이 의심하게 되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불리한 법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심하면 어떻게 지금처럼 무슨 뭘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나는 분명히 이런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꾸 의심하고 막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절차를 통하여서 딱 이렇게 드러냅니다. 봐라.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남편의 의심을 제거하는 그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의심의 소재 절차가 없었다면 이 당시 이 가부장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어쩌면 돌에 맞아 억울하게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차 덕분에 하나님의 판정 없이는 또 결코 감히 이 남편이 아내 외도를 단언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내 아내가 이 다른 남자와 잤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절차를 밟아보자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증명을 통해서 아내의 의심을 딱 벗겨주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절차를 밟게 했던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남편 외도라든가 아니면 남편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편을 놔두고 외도를 한다, 아내를 놔두고 외도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형통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참된 행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